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저희들의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단순히 하나님 이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 간구하는 자가 아니라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기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희들의 간구와 교제가 늘 항상 저희들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소망으로 인하여 믿음의 정체성을 온전히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겨져서 잘 박힌 못처럼 흔들림이 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3장 사실 1절부터 시작하는 본문 내용을 너무 길어서 25절부터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3장은 이 가나안 정탐한 그 사실에 대한 그 사실과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 약속해 하신 그 약속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 정탐한 사실에 대한 이 백성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들의 태도가 어떠한 태도였을까요? 단순히 정탐한 것에 대한 태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동안 약속해 왔던 그 약속을 망각했던 태도였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단순히 지역적인 지리적인 곳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장소를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이 아니라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지시, 그 말씀은 가나안이라는 것은 영적 가나안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특정한 민족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바라는 건 장소가 아니라 우리 믿는 모두도 이 장소를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땅, 하늘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 태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가나안 땅을 정탐한, 약속의 땅을 정탐한 이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한번 13장 1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13장 chapter 13 verse 1 여기 없습니다. 스크린은 없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봐서 이렇게 정탐꾼을 보게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이 이전에 신명기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먼저 가서 정탐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또한 모세가 또 허락한 거예요. 모세가 또 이 사실을 또 하나님 앞에 아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한테 명한 겁니다. 정탐할 사람을 취해서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신명기 1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먼저 정탐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함에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정탐한 것은 모세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로 하여금 그곳을 정탐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정탐한 것이. 그래서 여기서 정탐할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은 다 뭐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요.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는 여분의 아들 갈렙, 8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라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죠. 호세아를 16절 보면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믿음의 사람 갈렙 여호수아가 이 12명 중에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17절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이 요구했으니까 이르되 너희는 17절에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18절 나오죠.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 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성벽이 없는지 아니면 산성인지 요새인지 성벽이 있는 곳인지 그곳은 어떤 땅인지 어떤 지역인지 파악하고 오라는 것이죠. 20절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ake encourage 뭐 그렇죠.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명령합니다. 정탐할 때 스파이 하라고 할 때 이거에 대한 이 반응이 리액션이 21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돌아와서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마 어귀에 르홉에 이르렀고 이렇게 다 가봅니다. 22절도 네겝에 올라갔다 헤브론에 이르렀다 헤브론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뭐 세운 곳이다 다 그곳에 갑니다. 23절에도 에스골 골짜기 이르렀다고 합니다.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어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었다고 합니다. 포도송이가 아주 풍성하게 많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젖과 꿀이 넘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읽었죠? 바람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가데스바냐죠? 바람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것은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동의한 내용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좋은 땅이다. 그 보고는 아주 다들 동의한 긍정적인 보고였습니다. 자, 이제 그 땅에 대한 일반적인 객관적인 보고, 그 땅에 대한 보고를 리포트한 것이 여기까지는 파지티브한 리포트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그 땅에 대해서 28절에 나오는 것은 그러나 but 리액션이 나옵니다. 그들의 진정한 리액션. 이 땅에 대해서 When they spy out the land, this is their reaction to the promised land.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9절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좋다라는 것입니까? 나쁘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직은 나쁘다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은근히 그러나 하면서 거주민은 강하고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 아낙자손을 봐. 이 아낙자손은 거대한 족속들이죠. 자이언트입니다. 지금 말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주 많이들 다 이렇게 이런 족속들이 다양한 족속에 거주하고 있는데 마음에 왠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긍정적인 파지티브한 그러한 반응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보다 잘 캐치했던 알아차렸던 이해했던 갈렙이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30절 그들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는 태도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벌써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벌써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아낙 자손을 보았고 거기 이런 거주민들 저런 햇사람 뭐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다 이미 거기 다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기들이 쳐들어갈 그 약속의 땅에 이미 이 사람들이 다 주인 터줏대감 같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없다라면 야 이제 우리가 가자 하는데 이미 그 지역은 강성한 지역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요동하고 있고 웅성웅성하고 벌써 이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10명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벌써 웅성웅성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리포트를 보고를 듣고 왔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이 땅이 그냥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하십니다. 창세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다. 지금 자기네들이 들어가야 가나안 그 땅을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자손들이 누려야 할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속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기들 조상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그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하니까 지금 약속은 생각도 하지도 않고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지금 과연 될까? 불신의 마음이 그들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렙이 그 백성들을 조용하게 한 거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요. 믿음 있는 사람의 반응이죠.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에 대한 반응이 바로 갈렙이 보여주는 반응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잘 봐야 하는 것은 대조가 나옵니다. 갈렙을 통한 믿음의 반응 Reaction to the promise by faith.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런 리액션을 faithful reaction towards the promise which is made by God.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불신앙의 반응입니다. 지금 갈렙을 통한 믿음의 반응과 불신앙의 반응의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를 질문해 주고 있어요. 과연 무엇이 믿음이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말합니다. 근데 31절에 이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반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약속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현실이란 어려움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난 지금 그거 믿지 못해, 이런 태도죠. 자기들이 당면한 그 현실이라는 문제를 직시하니까, 자기들의 현실의 눈으로 그것을 보니까,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야,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리스폰스입니다. 리액션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하다고라는 것은 저는 보면서 불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저는 보면서 뭘 보냐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의 능력을 가지고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고, 또한 이 땅을 차지하지,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그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믿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거예요. They didn't believe in God's promise and God's power to acquire this land, this promised land.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거죠.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이 그만큼 이게 불신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기사와 이적, signs and wonders, 재앙을 내리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뭘 보여줬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가 촥 갈라지는 거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죠? 촥 갈라지는 거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레드시가 이렇게 다 갈라지는 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리고 광해에서 또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구름이 뜰 때는 자기들이 다 전진하고, 구름이 이렇게 성막 위에 내릴 때는 스탑하고, 물이 없을 때는 바위가 쪼개지면서 물도 먹게 해주시고, 만나도 먹게 해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불만합니다. 고기를 못 먹는데요.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지금 먹을 수가 없대요. 음식 타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죠?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내가 너와 함께한다. I am with you. All the time. In the wilderness. No matter where you go. I am with you. Always. All the time.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광야에 있든지 아니면 바다를 건널 때든지 애굽에 있을 때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어요. 기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과정마다 하나님이 그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메추라기가 웬 메추라기입니까?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았다고 합니다. 기적, 놀라운 기적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영역에 어떤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 이성을 초월하는 트랜센딩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 기적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기적을 너희한테 보여준다는 게 그걸 보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적을 쫓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답답한 게 기적, 이사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 기적만 쫓아요. 하나님과 본질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퍼스널 릴레이션십에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기로 원하시는데 보세요. 이 백성들 계속해서 보이는 것만 추구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기적을 더 큰 표적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인스 표적 더 큰 표적을 보여라. Show me the sign. Prove yourself that you are Messiah. 사인을 보여달라. 막 이럽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 죽은 사람도 살리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죠. 메시가 온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겠느냐. 수많은 그 기적을 보여줬는데 바리새인은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표적 타령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요. 네가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준다 해도 나는 너를 안 믿는다. 바리새인들의 그 완고함,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표적이 됐으면 사인은 될 수 있지만 그의 그 사람들의 본질적인 신앙을 갖게 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 사인, 그 표적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증표를 이사야에서 언급했던 그 증표를 성취하신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수기에서도 정말 그 뭐 여러 가지 기적을 지금까지 해 오시고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런 말을 했냐면 1세대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셨다고 합니다. 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이끌었는데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았어요. 1세대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믿지 않은 그 불신앙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2세대들한테 주는 말씀이죠. 자,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안으신다고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합니다.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모세가 말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어요.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 너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1세대든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일에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이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이끄시는 그 신실하신 자비 하나님에 대해 지식도 없고 이해도 없고. 근데 알았어야 되죠. 왜냐하면 수많은 기적, 이사, 표적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언약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모든 광야에서 지금 출애굽한 애굽에서부터 쭉 이끌어주면서 그 백성들을 이끄시고 출애굽시키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여주신 기적은 그 기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얼마나 신실하고 자비의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끔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기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약속도 믿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악평을 합니다.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이 32절이죠. 악평하여 bad report.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삼키는 땅은 이것은 과장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땅이 사람들 거주민을 삼킵니까? 이건 완전히 가장하고 위험을 가장 과장한 거예요. exaggeration. 과장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거예요. 무시했어요. 이그노한 거예요. 하나님의. They ignore the power of God. 이 두려움에 대한 왜곡이에요.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평가하고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거죠. 이것은. 그리고 거기서 본 백성은 심장이 장대하다. 그래서 이 모든 조건들, 현실적인 이런 조건들과 이러한 것들이 자기네들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불가능한 조건 리스트를 자기네 이렇게 나열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더 나아가서 33절에 거기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뭐 자기 생각에도 그렇고 메뚜기같이 봤고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같이 봤다. 이것은 사실 그들의 이 판단이 사실 왜곡된 판단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적인 판단하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이런 악평하는 거. 이렇게 악평을 하니까 정탐한 땅을 악평하니까 이런 악평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NIV 같은 게 이제 의역한 성경 아닙니까? 근데 악평하여 이르렀다고 했는데 They spread among the Israelites a bad report. 아주 안 좋은 나쁜 리포트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퍼뜨려버렸다. 이런 안 좋은 악평을, 안 좋은 보고를 자기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안 좋은 보고를, 이 땅에 대해서 이 안 좋은 보고를 다 듣게 만들고 그들도 동요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열 사람은 자기들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신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 수만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여러분 남자만 그 60만이 좀 넘었죠? 그러면 아이들, 아내, 부모, 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하면은 엄청난 그런 사람들, 이 10명이 그 나머지 사람들한테 미친 그 파급한 그 영향력이라는 게 엄청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 10명의 말이 다른 사람들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게 하고 아론을 원망하게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어버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들 믿음이 없는 그 불신한 그 불신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없음이 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말의 중요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잘못하면 나의 믿음의 없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도 삭감시키고 다른 사람도 온전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도와주진 못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10명이 나머지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죠. 10명 하면 뭐 대단치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10명이 그 수백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동요시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미치는 파급 영향력. 10명의 그 말, 악평이 이처럼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크리스천들,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의 중요성이 중요한데 이 말이라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부터 나옵니다. 그 마음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받은 거듭난 자, 성령님으로부터 거듭난 자,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져야 될 변화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은요, 완전히 이 사람들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던 내용이었는데 주일날에 제가 여호수아 강의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이 아낙 사람은 거인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라고 한 거예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은 모세가 이미 약속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현실입니다. 이렇게 악조건이 있어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아낙자 손 거인들이 있다라는 그런 현실에 봉착하고 있다 할지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크고 성들이 크고 견고하고 거인 족속이 사는 안악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약속에 대한 분명한 태도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이 갈렙이 보여줬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반응을 보였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흥분하고 동요하는 바람에 그것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반응은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확고부동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대조적이죠. 정탐꾼의 모습들.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파기시켜버려요. 막 무효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도 난 싫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그 신명기에서 나중에 보면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장막으로 이끌었느냐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이 불신앙적인 태도 때문에 결국 그들은, 1세대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2세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1세대는 다 멸망당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결국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들이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 2세대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모세가 너희는 1세대들과 같은 그런 실수와 죄를 짓지 말라고 주어진 말씀이 신명기서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최소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태도가 뭡니까? 말씀하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봐야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현실이 현실적인 눈으로, 육체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현실의 눈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눈으로 사람들은 리얼리스틱하게 이밸류에이션하고 판단하고 뭐 저 다 판단합니다. 근데 보세요. 믿음의 눈이라는 게 뭐예요? 현실의 눈이라는 것과 믿음의 눈이라는 게 차이가 뭡니까? 현실의 눈, 육체의 눈은요, 보이는 것만 봅니다. 실제로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봤던 그 판단과 기준이 정확히 본 거예요. 안악 자손들은 컸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건 맞는 거예요. 정확히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으시며 기사와 이적을 창출하시며 보여주시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광야에 메추라기 때를 보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실이라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현실을 보지 말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그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요, 이 땅에서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성취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 하늘나라에 우리는 분명히 입성할 약속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불가능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까지도, 우리 교회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도 현실적인 것만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천국 백성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현실의 눈만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학생들이면 학업, 자기 직업에서 현실의 눈만을 가지고, 육체적인 눈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보고 판단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낡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썼긴 했지만 부분적으로 몇 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이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속을 얻고 구원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다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인데, 우리들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는 시간,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행여나 우리가 오래전에 민수기에 나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태도와 반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현실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에 현실적인 눈으로 이성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성령님을 소유하게 해서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